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면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 수확은 하지 않지만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반년은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요. 주님의 은총 덕분에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반년을 내다볼 때 세계적인 전망은 밝지 않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희망을 새롭게 읽어가는 하반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월요일. 예. 그러나 목회자들은 좋아하는. 소서입니다. 예. 소서는 작은 더위죠. 점점 계절이 여름의 한가운데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 절기가 소서 절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온을 봤을 때 서서히 더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더워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사를 보니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대비 30% 정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또 사망자도 있었죠. 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 저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평소보다 좀 물을 많이 드시고 볕이 뜨거운 오후에는 좀 바깥 출입을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상황은 저희보다 무척 좋지 않습니다. 유럽 전역은 이미 6월 말 7월 초였는데 40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는 스페인이었는데요. 스페인은 46도. 46도 전혀 어떤 온조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기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곤잘레스 기후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폭염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폭염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의 문제이며 폭염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결코 반갑지 않은 새로운 일상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미의 나라들은 영하권이에요. 지금 거기는 한파가 닥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영하 1도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봤는데 사람들이 다 겨울옷을 입고 다녀요. 길거리에도 막 살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 어느 한쪽은 평년보다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져서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느 한쪽은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아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폭염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 기후 재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가 불쌍하다. 지구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기후 재앙은 우리 인간이 원인입니다.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브라질의 아마존 그 거대한 숲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오늘의 길이까지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숲이 사라졌냐면 어느 정도 이거는 원고를 봐야겠습니다. 저도 가끔 예. 5천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다 개발업자들이 불법으로 파괴한 겁니다. 5천만 헥타르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름이 되지 않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면적이 1천만 헥타르예요. 그러니까 5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한 숲이 5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이 세계는 이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되면 인류가 공멸할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많은 노력을 했는데 1997년에는 그 교토에 모여서 우리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파리에 모여서도 그와 비슷한 협약을 맺었죠. 그런데 병들어가는 지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인류의 탐욕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 세계적인 약속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아예 약속도 하지 않고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입했지만 나중에 경제적으로 손해라며 그 협약에서 탈퇴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숲과 숲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절규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재앙시대를 맞아서 자기들이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정말 세계 곳곳을 울면서 떠도는 기후난민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눈물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동안 그 절규와 눈물은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절규와 눈물은 이제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절규와 눈물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절규와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본토를 잇는 지협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운하가 있는 그 자리는 옛날에 양쪽 끝에 커다란 항구가 있었습니다. 겐그레아 항구와 레기온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커다란 항구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물자와 많은 돈이 오갔습니다. 사람과 물자와 돈이 많이 오가는 곳들이 보통 그렇듯이 고린도도 욕망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빈부 격차가 심했으며 사람들은 경쟁하듯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믿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사실 그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보냈던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마음을 쓰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배웠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고린도 도시에 그 정신을 불어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고린도에 만연해 있던 욕망과 부도덕함과 또한 차별과 경쟁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엔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그의 조언은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고린도 시장에 나가서 팔리던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어서 팔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다 먹었지요. 그것이 고린도의 문화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계의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말 그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그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 고기를 먹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나는 그 한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대단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윤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만찬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야단칩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그 성만찬이 오히려 해가 됐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묘사된 그 성찬과 그리고 만찬 이것을 보았을 때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포트럭이라고 하죠. 함께 모임을 할 때 각자 먹을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서 그것을 같이 꺼내놓고 같이 먹죠. 그러한 형식의 공동식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먼저 모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로 추정이 되고요. 그들은 먹을 것들을 풍족히 싸갖고 왔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싸갖고 왔어요. 근데 가난한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일찍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잔업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예배 시간이 좀 늦게 왔던 것이죠. 모임 시간에. 근데 그러는 사이에 가난한 교인들이 오기 전에 이 부자 교인들이 먼저 싸온 음식을 꺼내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신 거예요. 배가 부르고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난한 교인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시작한 이 좋은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꾸짖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교회를 모욕한 것이다. 당신들은 가난한 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당신들은 주님의 살가피를 더럽힌 것이다. 당신들이 먹은 것은 주님의 살가피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임할 심판이다. 엄하게 꾸짖고 바울이 밑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서로 기다리라고 했지만 이거는 부자 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까? 가난한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둘 모두에게 한 얘기예요. 부자 교인들한테 한 얘기였죠.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의 배고픔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울의 괴이론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경쟁이 심했던 고린도에서 살다가 경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경쟁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를 두고 각자 자기 은사가 더 크다라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참 웃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것이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경쟁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한몸론을 이야기합니다. 한몸. 교회는 한몸이다. 한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또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들이 한몸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그래서 눈이 손 보고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 머리는 발을 보면서 쓸데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욱 요긴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같이 걱정해 줘야 된다. 한 지체가 걱정하면 그 걱정을 자기 걱정처럼 받아들이고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모두가 함께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조언은 저는 단지 고린도 교회 한 공동체를 위한 조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조언은 사회 공동체와 이 세계 공동체와 이 생태 공동체를 위한 조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와 나의 욕구가 있지만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배고픔보다 너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의 걱정과 고통을 나의 걱정과 고통처럼 생각해 주는 것. 그런 자세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목마른 자, 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와 바울이 이야기한 연약한 자는 같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천국 열쇠는 우리 손에 들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열쇠는 그 연약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 손에 들려 있습니다. 개척자들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단체이기도 한데요. 세계 분쟁 및 재해 지역에서 평화활동, 구호활동, 평화교육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지금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분쟁 및 재해 지역에 가서 평화캠프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또 해외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평화캠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그곳은 말 그대로 분쟁 및 재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거치고 나가야만 됐던 것이죠. 여러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훈련이 철인 3종 경기였어요. 빡세죠. 철인 3종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냥 철인 3종은 아니고 평화의 철인 3종 경기입니다. 해마다 요맘때,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 철인 3종 경기를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했는데, 그 캠프 참가자뿐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오픈된 행사였어요. 저도 청년들과 함께 6번인가 7번인가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경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강 1km 수영. 한강을 이렇게 건너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20km. 그리고 달리기 10km를 한 번에 쉬지 않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또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 하는 개인 경기가 아닙니다. 조 경기예요. 4인이 한 개의 조입니다. 4명이 한 개의 조고 이 4명 중에 한 명은 이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팀, 여자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성으로 조가 구성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팀의 기록,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기록은 그 조원 4명 중에 마지막 주자의 기록이 그 조의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일 뒤처지는 조원을 끌고 업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경기를 하다 보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구명조끼를 입히고 거기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한강을 건너갔다가 건너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탈 때도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인용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달리기 10km. 이 세 종목을 쭉 소화하려면요. 거의 4시간 이상 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녹초가 되도록 그렇게 뛰고 같이 달리기 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는 자연스럽게 4명이 손을 같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같이 4명이 동시에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 것이죠. 정말 그 4시간 동안 함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그 기쁨과 감동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정말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평화의 철인 3종 경기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선, 우리 민족의 분단선인 DMZ를 사진으로 많이 담은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선생이 있습니다. 이시우 선생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 머리일까요? 배꼽일까요? 이시우 선생은 말합니다. 아픈 곳.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어깨를 다친 사람, 어깨가 부러진 사람은요, 모든 동작을 어깨 중심으로 하게 돼요. 또 허리를 다친 사람은 모든 동작을 허리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모두 다 마찬가지죠. 아픈 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와 똑같이 아픈 곳, 아픈 사람, 연약한 이들의 절규와 눈물이 아픈 곳이어야 합니다. 기후재앙시대, 폭염이 일상화된 이 시대, 연약한 이들의 절규와 눈물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숲과 숲에 살아가는 생명들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너희 삶의 자리 가운데 너희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와 연약한 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욕망과 그리고 비윤리와 그리고 차별과 경쟁을 따라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지극히 작은 자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연약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가 기뻐할 것이고 우리 주님도 기뻐할 것이며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무더위로 힘들고 지치는 계절을 만났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청파의 교인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인 지구가 깊이 병들었습니다. 몸의 한쪽은 지나치게 뜨겁고 몸의 또 다른 한쪽은 지나치게 차갑습니다. 열병과 오한을 함께 앓고 있는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사라지는 숲과 그 숲과 더불어 멸종하는 생명들의 절규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홍수와 산불과 흉년과 전쟁으로 집과 고향을 떠나 곳곳을 떠도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절규와 우리가 외면한 눈물이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생명과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서 함께 절규하고 울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임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중심에 두고 살아서 이 땅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아픔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